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71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올해 말 유럽의 다국적 비행기 제조회사인 에어버스사가 폭이 넓은 동체를 가진 신형 여객기 A350XWB-1호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비행기 제작에는 혁신적인 기술이 사용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3D 프린터로 만든 부속이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원료를 층층이 뿌려서 3차원 물건을 만들어내는 장비인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름값 탓에 최근 항공 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제작 회사들이 기체 중량을 줄이고 엔진 효율을 높이며 기체에 더 많은 좌석을 실어서 연료비를 줄여보려고 노력합니다. 가령 미국 보잉사가 만든 최신형 여객기 B787 드림라이너에는 탄소 강화 플라스틱 같은 복합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3D 프린터로 만든 몇몇 부품이 에어버스사의 A350 여객기에 이미 쓰였는데요. 2014년 말에 나올 A350XWB 기종에는 타이타늄을 원료로 찍어낸 부품이 처음 들어갑니다. 에어버스사에서 첨단 기술을 관리하고 있는 피터 샌더씨는 기하학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법을 안다고 설명합니다.
Normally, this is a part of a fuel system. It's two pipes in one.
연료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예로 들면 보통 관 두 개에 부속 열 개를 용접해서 붙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D 프린터를 써서 관 두 개와 관 받침대를 일체형으로 같이 찍어냈습니다.
3D 프린터는 부품이 단종됐을 때에도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샌더씨는 기술자가 더는 생산되지 않는 좌석 부품이 필요한 경우 3D 프린터로 이 부품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So we did a redesign in a week and printing in a week.
단종된 부품을 다시 설계하는데 일주일, 그리고 이걸 찍어내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사실 재설계 자체는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다만 설계도를 다시 손으로 그리고 이걸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하튼 일주일이 지나면 단종된 부품의 설계도를 부품 제작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행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에어버스사의 악셀 크라인 부사장은 이런 일이 실현되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3D 프린터로 만드는 부품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저희 회사가 항공 역학 분야의 혁신, 비행기 소재, 그리고 소음 절감 같은 분야에 많이 투자하는데요. 하지만 당분간은 이 3D 프린팅 분야가 가장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대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 분사기를 찍어내는 공장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혀서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3D 프린터의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GM 농산물, 즉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아프리카 농업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책 제안 단체인 채텀 하우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실린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농산물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반대론자들의 근거 없는 비난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한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새로운 바나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통제된 실험실에서 자라는 이 바나나는 황금 바나나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개발에 참여한 프리바 나마냐 씨는 황금 바나나가 주변 환경에 강하고 많은 비타민과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We have been able to show that we can increase.
실험을 해보니까 비타민 A 함유량을 6배나 더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 즉 GM 농산물에 대한 보고서를 쓴 채텀하우스의 루 베일리 씨는 아프리카에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GM 농산물이 가장 큰 희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There's a whole host of GM crops in development in Africa, specifically
아프리카에서 GM 농산물을 개발하는 건 특별하게 이 지역의 가난한 농민과 가난한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카사바 나무나 수수, 바나나, 그리고 고구마 같이 가뭄에 강한 농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일리 씨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맹렬하게 설득을 펼쳐서 많은 나라가 GM 농산물 승인을 주저한다고 지적합니다.
They've created anti-GM campaigns based on misinformation. So, for example,
그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자신들 주장을 펼칩니다. 가령 GM 농산물을 불임, 암, 그리고 동물 기형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요, 아무 증거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반대론자들은 GM 농산물이 생산성이 낮고 생산 비용도 비쌀 뿐더러 화학물질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또 GM 농산물을 홍보하는 회사들이 작물을 생산하는 가난한 농민들을 돕기보다는 이윤에 더 관심이 많다고 비난합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가나 정부가 유전자 조작 무지개 콩을 시험 재배하는 것을 허용했는데요. 가나 정부는 비판을 생각해 시험 재배를 관련 법으로 엄격하게 감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빈곤 퇴치단체 액션에이드의 소렌 암브로브 씨는 아프리카에 널리 퍼진 식량 부족 현상에 GM 농산물 생산을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But in fact, it's not so much the problem of producing food.
식량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식량을 얻는 것이 어려워서 문제입니다. 가령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여전히 식량을 전달할 도로나 식량 저장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백만에 달하는 소농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의 버나드 구리 씨 같은 민간 활동가들은 GM 농산물을 도입하면 소농들이 밀려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합니다.
This is against our sovereignty. It is another form of colonialism where gradually.
이건 어떻게 보면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일종의 새로운 식민주의라고 할 수 있죠. 선진국들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가지고 점점 아프리카의 식량 체제를 장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텀하우스의 롭 에일리 씨는 아프리카에서 한 나라가 GM 농산물을 승인하면 다른 나라들도 바로 뒤를 따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Would become apparent to farmers that they're very useful, that they're potentially more high yielding, that they have resistance to pests or diseases.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더 쓸모가 있다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고 병충해도 강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거고요. GM 농산물이 건강에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어디서나 GM 농산물이 자라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GM 농산물이 아프리카에서 농업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을 못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플라스틱은 현대 문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쓰고 남은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저절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바다에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매립지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육지가 아닌 바다에도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호주 서호주 대학 소속 과학자들이 호주 연안에 떠다니는 물건들을 찍은 사진 천여 장을 분석한 결과 특정 해양 미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분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플라스틱에 붙어 사는 미생물이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 수백만 톤을 분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해양 미생물이 분해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플라스틱 오염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네, 미생물이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해저로 떨어뜨려서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작은 플라스틱을 주식으로 하는 미생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미세조류가 규저류인데요. 이 규저류가 플라스틱 조각에 쌓이면서 그 무게로 해저에 플라스틱이 가라앉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하면 땅에 묻히는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땅에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키우려면 담수, 즉 민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바닷물에서 나오는 미생물을 이용한다면 아주 싼 값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은 싼 값으로 무궁무진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몇몇 전문가는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땅에 묻는 플라스틱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간 크기가 5mm 미만의 입자인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해양 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해왔습니다. 유엔 환경 계획이 2012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바다 1제곱킬로미터당 약 13,000개 이르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고요. 이에 따른 영향은 북태평양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군요. 네, 지금까지 열렬한 과학세상이었습니다.